오래전에 어떤 분이 쓴 그냥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방에서 음악을 듣는 것이 가장 큰 행복하다고. 아주 오래전에. 근데 그 무슨 음악을 듣고 싶냐 그러니까 사계라고, 비발디가 작곡한 사계를 들으면서 있을 때 참 행복하다고. 그래서 전 처음 들었던 사람이고 또 음악이고 그래서 찾아서 가끔씩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발디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작곡한 비발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마치 새소리처럼, 마치 싹이 나오는 것처럼 원산의 아지랑이가 그 겨울을 지내서 이제 막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런 연주가 시작되는 봄, 여기저기에서 새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연주죠. 그러다가 여름으로 바뀌면 아주 격동적이고 역동적인 연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내려치는 것처럼. 그리고 가을로 아주 어쩌면 무겁기도 하지만 낙엽 같은,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로 연주가 계속되다가 겨울에는 아주 삭막한, 이게 겨울이구나라고 느끼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삭막하고 허망할 만큼 그런 연주가 흘러가는 그 연주.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봐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가 본데,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름에 아주 사춘기 시절을 막 뭐라 그래, 그 뭐 저돌적인 사춘기를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은 가을에 이미 접어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역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도 잔날 정도로 무섭게 내려쳤던 폭설, 겨울, 그 끝에 찾아오는 봄, 새로운 희망을, 그러면서 또다시 격동치고 요동치는 여름, 그리고 다시 가을로 접어드는 역사도 그런 흐름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이런 사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날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날이 닥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왜냐하면 그날이 겨울에 찾아오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혹독하고 잔인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그 겨울에, 그 환란에, 그날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14장 8장부터 점핑해서 스킵하고 14장 마지막 장 한 장 말씀드립니다. 그날에, A day of Lord, 그날에 이루어지는 비전이기도 하고 그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것이고, 그날에는 집들이 약탈을 당할 것이고, 그날에는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욕을 당할 것이며, 그날에는 너의 재물이 뺏기게 될 것이라고, 나누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날에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짓밟게 될 것이라고, 이미 스가랴가 이 비전을 보기 전 70년 전에 이런 일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일이 닥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수술하고 나가지고 재수술 하잖아요. 더 아프고 더 불안할 때도 있죠. 재수술하는 게 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그날의 징조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이방인 나라들이, 열국들이 짓밟아서 집들이 불을 타게 될 것이고, 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 포로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상징적인 건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장사꾼들로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약에 나왔지만은 그 당시에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죠. 아니 왜 이방인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짓밟고 하느냐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냐하면 하박국이 왜 이방인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를 치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도 못됐고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으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벽히 새겨 판 욕심 말하면 태블릿을 말하는데 아이패드나 갤럭시 같은 들고 다니면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 판에 맹벽히 새겨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결코 기다려라. 언젠가는 그것은 반드시 기다려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런 환난이 찾아올 때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난, 환난, 위기 속에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짐승은 맞으면 정신을 차립니다. 훈련을 시키면은 강아지도 반복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근데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맞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맞기 전이 아니라 훨씬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이미지를 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왜 내게? 내가 뭘? 그러면서도 불평하죠. 저 사람들은 왜? 맞아도. 때로는 맞으면서도 자존심을 챙기죠. 고집을 부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날처럼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는데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구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골프를 칠 때 예를 들면 사람들 자주 하는 이야기죠. 손목에 힘을 빼라고, 어깨에 힘을 빼라고. 축구나 야구나 모든 선수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멀리 치려고 하는, 잘 차려고 하는 그 힘을 빼지 않는 난,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난 그 기초가 무너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죠.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도 시작부터 또는 피아노를 연주할 때도 손목에 힘을 줘야 잘 될 것 같은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 힘을 빼라고, 힘을 빼라고. 욕심이죠. 내가 더 잘 쳐야지, 내가 더 홈런을 쳐야지라는 욕심이 목에, 어깨에,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버립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가서다가 넘어지면 다칩니다. 더 크게 다칩니다. 다 부러지니까. 그러나 내 목에 힘을 빼고 넘어질 때는 많이 다치지 않는 법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고집, 교만, 아집, 별거 다 있잖아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날, 그날이 속히 오기 전에. 그리고 지체치 아니하고 이때는 응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하도록, 훈련시키도록, 때로는 심판하도록 사용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벌떡 일어서십니다. 아, 요놈들 봐라, 애굽에게 시켜놓았어요. 노예로 좀 훈련 좀 시키라고.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어요.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들 함지발로 한번 봐라, 얘네들 정신을 차려야 돼, 맛을 봐야 돼, 맞아 봐야 돼 라는 마음으로 허락을 해 주었는데, 애굽이 한 대 때리라고 그러는데 열 대를 때렸어요. 아, 이놈 그냥 둬선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손보기 시작합니다. 애굽이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막대기였어요.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지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수르, 강대한 나라로, 신흥 제국으로 아주 아주 부활했던 그 아수르, 지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킨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수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잠깐 손보라고 했는데 그처럼 잔인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짓밟으라고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하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러나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손에 있는 부지깽이 같은 걸 잡고 있다가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우상을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들이 잘나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징계를 위해서 잠깐 사용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서 제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바벨론이란 나라 모래 속에 다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인다는 거, 하나님이 버리면 끝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날에, 세상에 환난과 심판의 그날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약탈이 벌어지고 화재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의 재물이 산산조각이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맞으면서 회개하고, 맞기 전에 돌아서고,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돌아서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그날에, 그날에는 봐요, 4절 볼까요?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그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두 발을 딱 딛고 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두 발을 딛고 감람산에 서신 하나님, 그 한쪽 왼쪽 오른쪽 감람산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깊은 계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 갈라진 산들이 옮겨가고 큰 계곡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비상통로라고. 지난 여름 내내 우리 교역자들한테, 지금은 많이 갔지만 여름 그 힘든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시편 91편을 암송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그의 기수로 너를 덮으시며 너희는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낮에 흐르는 화살과 밤에 있는 공포와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과 환한 낮에 찾아오는 파멸도 우리는 두려워하니 아니하리로다. 왜? 천인이 내 우편에 왼편에서 엎드려지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지만은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9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일 때마다 암송하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람산에 두 발을 딛고 서셨는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우시아 왕시대에 한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의 지진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런 지진이 있을 때가 온다라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비상통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시온의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계곡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비상통로라는 거죠. 캘리포니아 산불 자주 났을 때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가끔 놀랐어요. 왜 차가 있고 빨리 빠져나오면 되는데 왜 불에 타서 죽지? 어떻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머뭇거리는 그 시간 경찰들이 와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었던 사람들, 설마 여기까지 그러면서 머뭇거렸던 사람들, 아니면은 불이 지금 타오르는데 반대 방향으로 때로는 불 속으로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불 안 나오는 지역으로 가버리니까 불이 따라오는 거예요. 더 빨리. 그래서 타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상 훈련이죠. 긴급 대피죠. 우리 국민학교 때 봤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서울의 대형각 호텔에 크리스마스 전날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이 타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면 대피 요령이 있잖아요. 훈련 그거 있잖아요. 구조 뭐 어떤 매뉴얼이 있을 텐데 아마 그게 제대로 안 됐는지 작동 못 했는지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옥상에서 헬리콥터가 내려와가지고 줄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가는데 떨어져요. 그 줄을 붙잡고 요즘 같으면 바구니로 담아 올라가든지 구조대가 내려와서 그를 안고 올라가든지 할 텐데 줄만 내려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 잡고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죽었죠.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속옷바람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치지만은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대로 떨어졌지만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는 침대 시트에 있는 이불을 만들어가지고 줄로 매어 달았죠. 그리고 창문에 간신히 매달리고 내려오다가 그 끈이 오래가나요? 찢어지고 떨어져서 죽었죠. 긴급 대피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발에 양발을 딛고 섰는데 온 세상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대피소가 여기라고.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똑똑함, 심지어 의로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정말 무서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착하다라고 우기는 사람들. 어제도 늘 이 새벽기도 한 주간 두 주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아, 우리 아들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아, 기도응답인 것 같다고. 뭐 여러 가지 재판 과정도 있었고, 맞네, 필요가 도와주기도 하고 몇 번이나.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정말 큰 아픔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제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법정에 가서도 아 이것이구나 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감사하다고, 교회가 고맙다고. 그날 8절 볼까요? 시편 아니 스가랴 14장 빨리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띄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한 분일 것이라. 이왕이면 16절도 미리 읽을까요? 16절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요약을 해서 빨리, 그래도 이거 스가랴 너는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활약한 선지자 두 명은 성전을 위하여 학계 스가랴인데, 스가랴 사실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해서 조금 무거운 마음이었지만은 그래도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고 왔습니다. 마지막 그날, 그날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 솟아난 샘물은 동해로 서해로 가득 흘러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예루살렘 중에서도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에덴의 강이 있었죠. 에스겔이 바라본 성전의 강물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이 나타나는 강물이 있죠. 성경에서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강물,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텐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강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어깨로 온 몸 전체가 잠길 만큼 큰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로 넘칠 것이라고.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그러한 비전을 이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꿈꾸는 저 목자이기니 그런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그날 그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가장 성대한 축제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수카라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나무, 뭐 종려나무나 매화나무나 이런 나무를 가지고 엮어서 그 수카라는 텐트 안에서 지킨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절기를 그 안에서 그들은 추수가 끝났으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가진 것이 있으니까 넉넉하기도 하고, 모두가 가족들이 모여서 9일 동안이나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낭독하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은혜를,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이 땅을 떠나갈 곳이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마음을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힘든 때 살아갑니다. 자, 어제 요 아모스 5장 1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 5장 16절. 거리로 나가 통곡하여라. 가게와 상점마다 곡하는 소리로 넘쳐나게 하여라. 소리 내어 울부짖어라. 저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고 외쳐라. 관공서도 상점도 공장도 일터도 모두 문을 닫고 사람들은 다 통곡에 동원시켜라. 너희에게 가는 날 나는 그 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선포다. 하나님의 경고다. 그날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냥 있겠느냐.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무서운 그날이 어떤 사람이 무섭고 잔인한 날, 겨울이. 그건 어떤 사람에겐 구원과 영광과 승리의 그날.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를 만들어주셨으니까. 마음에 감동된 기절들이 많았어요. 아니, 기절이 아니고 폐업한 가게에 붙여놓은 인사글. 가게 문 닫고, 공장 문 닫고, 무슨 회사 문 닫고, 넘어지고 이런 회사들 문 앞에 적어놓은 인사글입니다. 가슴 뭉클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폐업한 인사에 붙여놓은 글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지난 30년 동안 저희 이발소를 이용해 주신 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폐업 인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커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커피숍에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손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좋은 모습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손님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린 적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 사용한 쿠폰을 이제 폐업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갖고 오시면은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폐업한 가게 문 앞에 붙여놓은 인사글입니다.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 행복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다고. 지난 2주간 어제 어스틴에도 큰 이상한데 좋은 교회였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모인 적이 없었다고, 예배 드린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은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고 그래서 모든 거 온라인으로 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지금도 그들은 그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목사님은 임시로 가서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뭐가 잘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저는 3월 달에 우리 당회에서 교회 예배를 공식적으로는 닫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종이를 밖에다 갖다 붙일 때, 다른 목사님 갖다 붙일 때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게 뭐지? 교회가 뭐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예배가 없다고? 전쟁도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진이 터진 것도 아니고 핵무기가 여기 날아온 것도 아닌데 이게 뭐야? 그렇게 시작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1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는 멈춘 적은 없습니다. 저 혼자서 끊임없이 했고 그 시간마다 많게는 2명 또 10명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새벽기도 정말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했지만 마지막이라도 한번 기도를 해보고 싶어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폐업한 가게들의 주인들이 인사말도 가슴 뭉클한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그 기스로 너를 덮으실 것이며 너희는 그 날개 아래 피할 것이라. 그래요. 새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에서도 고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